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경찰은 오늘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 차량 돌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로울러 런던 경찰 대테러 담당관은 런던 지역 6곳을 수색해 용의자 8명을 체포했다며 다른 지역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번 공격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롤라 담당관은 또 민감한 조사 과정에서 공격범의 이름이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에서 이번 공격범은 영국 태생이며 정보당국으로부터 폭력 극단주의 문제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테러로 행인 등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으며 공격범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29명이 병원에 입원 중인 가운데 7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전직 국회의원이 우크라이나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오늘 데니스 보로넨코프 전 의원이 키예프에서 숨졌다며 러시아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로넨코프 전 의원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반역 소송에서 증언했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지난해 우크라이나로 도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보로넨코프 전 의원이 키예프 도심에서 대낮에 총격을 받았다며 러시아 크렘린 궁에 의한 전형적인 증인 처형 방식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로넨코프 전 의원 저격 당시 그의 경호원도 부상을 입었지만 범인과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 라카 탈환을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타브카 지역 인근 전선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군은 동맹인 시리아 아랍 민병대를 항공편으로 현지에 투입하고 이들이 ISIL 수중에 있는 주요 댐을 탈환할 수 있도록 화력 지원을 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아랍과 쿠르드 전사들이 포함된 자유시리아군은 이번 작전이 시리아군의 진격을 봉쇄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늘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추가 감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핵무기 감축 논의는 단지 그 수량뿐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고려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모든 핵무기를 없애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0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협정인 이른바 뉴 스타트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2018년까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 스타트를 나쁜 협정으로 규정하고 핵전력을 대폭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어제 앙카라 주재 노르웨이 대사를 불러 지난해 쿠데타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터키 군 장교들의 망명 허용에 항의했습니다. 터키 법무장관도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며 유럽이 쿠데타 기도 세력과 테러 분자, 살인자들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언론들은 노르웨이 정부가 터키 장교 5명에 대한 망명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터키 장교들이 노르웨이에 2년간 머물러 있었으며 터키 당국은 지난해 7월 쿠데타 기도 이후 이들에게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3년 전 침몰해 승객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세월호 선체가 오늘 새벽 인양 작업을 통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밤새 인양 작업을 지켜보던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3년간 잠들어 있었을 세월호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승객 476명을 싣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핵심 도전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North Korea's reckless rhetoric and provocative actions continue despite United Nations censure.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북한 비핵화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12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미국의 5대 핵심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또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북한 정권이 지난 한해 미사일 38발을 시험 발사해 규모가 전년보다 81%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정부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원회가 22일 국방예산과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핵심 도전들을 언급하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폭력적인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미국의 핵심적인 5대 전략적 도전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의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발언과 도발적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s reckless rhetoric and provocative actions continue despite United Nations censure and sanctions.
매티스 장관은 북한 등 이런 전략적 위협에 맞서 안전하고 확실한 핵 억제력과 변칙적인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재래식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과 핵을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정권이 38발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규모가 81%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정부들과 산업에 대응해 악성 사이버 장치들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정권의 행동들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동맹국들의 점증하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매테스 장관과 덤포드 의장은 이날 2017 회계연도 추경 예산으로 30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 유럽에 기갑 전투여단을 순환 배치하기 위한 훈련 비용을 언급했습니다. 미군은 제48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3,500명 규모의 한개 기갑전투여단을 주한미군에 배치했습니다. 9개월마다 순환 배치하는 기갑전투여단은 탱크와 장갑차, 헬기 등으로 막강한 화력을 갖춘 미국 보병의 대표적인 부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6,39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면서 비핵화만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2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이날 원산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는 미한 군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은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 국방부 당국자의 예측대로 며칠 안에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묻는 VOA의 질문에 정보사안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As Secretary Tillerson has stated,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We are exploring a new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미국은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애덤 스테베니는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화학무기 입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의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노력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다른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극단주의 세력의 대량 살상무기 WMD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반-IS 국제연대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난달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 암살의 화학무기가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정남 암살 사건의 심각성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입수 방지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현지 시간 22일 오후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만나 북핵 문제와 미한 동맹, 미 하원의 신규 대북제재법 발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 발의된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강화 노력을 크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대북 원유 판매 이전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특히 북한의 자금줄 차단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요소가 도입됨으로써 기존 대북 제재 이행 체제를 가일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미 의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아울러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이야말로 동맹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양국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반-IS 국제연대회의에 앞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윤병세 장관은 최근 미국이 새로운 시각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는 미한 공동의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 간 고위급 협의의 빈도와 강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며 대부분 미국이 먼저 우선적으로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 측 보복 대응과 관련해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요구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이사회에도 중국의 행위가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미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더욱 강경한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중국 측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 의회에 발의된 대북 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 나라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나라의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된 상태로 각방은 긴장 완화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긴장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또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6자회담 재개도 호소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는 단순한 압력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정확한 출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로이스 위원장은 21일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남 암살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21일 2017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 하원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 법안으로 이렇게 양원의 동반 법안이 발의될 경우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원에 발의된 법안은 특히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비밀경찰과 외무성이 북한 지도자와 소원해진 이복형 김정남을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독살하는 데 관여했다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이 혐의를 제기했다며 VX는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무기로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으며 레바논 무장전파 헤즈볼라의 테러 공격을 지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소니 영화사,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도 북한이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류라며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드 크루즈 의원은 10여 년 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결과는 재앙이었다며 김정은은 지난해에만 핵실험을 두 차례 실시하고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테러를 국책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지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톰 틸리스, 딘 헬러, 리사 머코스키, 마르코 루비오, 댄 설리번, 코리 가드너,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보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제2, 제3의 사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시대 미중 관계가 사안별로 갈등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중 양국과 안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이 커질 경우 양국으로부터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제2, 제3의 사드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틈새 기간에 계속 세력을 확장시켜 갈 경우에는 주류 공화당 세력들 입장은 그걸 자시할 수 없다는 쪽으로 목소리 커질 거고 그럴 경우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그 영향력 확장, 지역에서 영향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내에서 동맹국들에게 역할 부담 많이 요구하는 거죠. 더 많은 역할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라 하는 요구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사드 문제의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면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미중 한쪽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사활적 안보 과제인 북핵 문제입니다. 미중 관계의 판이 새롭게 짜이면서 북핵 문제가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겠지만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입니다.
저는 중국의 셈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갖다 합니다. 하지만 중국을 저렇게 몰아붙이기만 하면은 만약에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쟁 양상이 훨씬 더 그러니까 협력보다는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는다고 하면은 북한의 전략적인 이익이 훨씬 더 중국에게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가능성은 북한의 핵무기는 조금 용인을 갖다 하고 점점 더 감싸 안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일 것 같고요.
북핵 문제가 미국의 대중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 변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과의 경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중 갈등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핵 능력 조기 완성을 통한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북한은 오는 2020년 이전에 다양한 유형의 핵미사일을 전략군에 배치 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체로 2020년간 가면 북한이 약 20개에서 100개 사이의 핵무기를 가질 거라는 것은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탄도미사일 평가는 좀 더 비관적이죠. 작년 6월 달에 이제 무수단 그 시험 발사 성공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이 이 핵과 미사일을 가졌다는 이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남 도발도 과거보다는 또 좀 거칠어질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광 동북아전략연구실장은 미북 관계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핵탄두 탑재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를 완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불확실한 동북아 정세 속에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스트롱맨이 지배하는 주변 4강의 세판짜기 게임에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주대 김은규 교수는 향후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미중 간 협력 요인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교량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북핵 문제가 미중 간 상호 대리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의 공동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천용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얼마나 서로 잘 정책이 조율이 되느냐 달린 거죠. 공동의 그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잘 조율이 되는 게 중요하죠. 조율이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펌하고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또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 중 간 전략 대화 채널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북한 비핵화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석탄 거래 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정작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망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북중관계 현주소와 중국의 대북 압박 실태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issue always when you deal with China and North Korea is that it doesn't always appear as it seems.
차석전은 23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두 나라 고위 관리의 상호 방문 등 교류 현황만 보면 전반적 관계가 악화되는 듯 보여도 중국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외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를 예로 들면서 해당 조치 직전인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서서히 증가했지만 환산 금액은 급격히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amount of coal that they're importing is aside from December, you know, 2015 where there was this huge uptick. You know, it's sort of chugging along, but the amount of money they're paying for the coal has skyrocketed.
중국이 올해 첫 두 달 동안 수입한 북한 석탄을 달러로 환산하면 이미 유엔이 명시한 상한선에 거의 도달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11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연간 수입 가능한 석탄 총액을 4억 달러, 중량으론 750만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차석전은 이런 중국의 전략적 공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체적 선택을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 수출에서 중국이 85%를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북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enter into a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as the Chinese would like as long as 85% of North Korea's external trade is with China.
또 그동안 북핵 동결과 경수로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북한에 중유를 제공한 주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었다며 앞으로 중국도 이 같은 북한 비핵화 비용을 직접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석탄, 희토류 등 광물 수입 대금을 지불한다면 북한 비핵화 비용 역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차석전은 과거에는 미국 등이 관련 비용을 치르고 실제 비핵화 작업을 하는 동안 중국은 육자회담 장소를 빌려준 채 다른 한쪽에서 북한과 석탄 거래 등 자국의 경제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행을 바꿔 중국이 비핵화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중국도 북한의 동결 약속 불이행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렌 시아오 중국 부단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 실패에 매우 실망하고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은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 불가리아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측에 대사관 부지를 외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지한 사실을 이행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 석탄과 철, 구리 등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이행 사실과 함께 북한 국적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불가리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외교 공관 임대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2015년 기준으로 70.5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7살 정도 높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유엔 개발 계획은 21일 발표한 인간 개발 지수 2016 보고서에서 2015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중위 연령이 33.9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인구의 절반은 33.9세보다 많고 또 다른 절반은 33.9세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위 연령은 인구의 연령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전체 인구의 나이를 합해서 사람 수로 나눈 평균 연령과는 달리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연령을 말합니다. 유엔 개발계획에 따르면 2000년에 29.9세를 기록했던 북한의 중위 연령은 2010년 32.9세를 거쳐 2015년에는 33.9세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중위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서도 2015년 현재 북한 전체 인구 2,520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240만 명으로 170만 명을 기록한 5세 미만보다 70만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증가율도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0.8%에서 2010년과 2015년 사이 0.5%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5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70.5세로 세계 평균보다 1.1세 적었습니다. 특히 남성의 기대 수명은 66.9세로 세계 평균 69.6세에 비해 2.7세 적었습니다. 반면 여성은 73.9세로 세계 평균 73.8세와 비슷했습니다. 이 밖에 2010년에서 2015년 기간에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중 27.9%가 영양실조로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부진을 겪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여객선을 활용해서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유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여객선 내부에 도박장인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는데요.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웹사이트 금강산에 관광 여객선 투자 안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금강산 관광용 여객선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는 금강산 고성항을 모항으로 하는 2만 톤에서 3만 톤급 여객선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단독기업이나 합영기업이 10년간 미화로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객선의 이동 범위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선과 원산을 거쳐 금강산에 이르는 경로와 동남아시아에서 금강산을 경유해 원산까지 닿는 경로 등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동맹국인 러시아와 우방국이 많고 신흥 개발국들이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관광객들을 겨냥한 여행 상품 개발이라는 관측입니다. 안내서는 특히 1,000명의 승선객들이 문화적이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에 여러 시설들을 갖추려 한다며 서양식 도박장인 카지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객선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웹사이트 금강산은 강원도 고성군 3.1포 관광상품개발과 관련한 투자 안내서도 공고했습니다. 안내서는 3.1포가 관동팔경의 하나로 호수경치로 으뜸이라고 소개하고 합영 또는 합작 방식으로 양식장과 낚시터, 식당을 개발하는데 투자 규모는 미화 50만 달러, 이행기간은 총 15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높아지고 있는 국제사회 우려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스스로 개방된 곳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핵과 미사일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 투자가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 당국의 방침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국 자본 유치가 어려워지자 유엔의 제재 대상에서 빠져있는 관광 분야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나마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3국 기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선 북한 관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 유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객선 내 카지노 허용도 북한으로선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특구에 외국인만은 도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 관광객들을 이렇게 보다 획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진행됐던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북한 보초병의 총격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2011년 4월 한국 측 현대아산의 금강산 독점 사업권을 취소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 관광으로 전환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마리우스 비저 국제유도연맹 총재는 21일 인터넷에 연맹 측이 이번 대회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대회를 미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저 총재가 대회 연기를 시사한 것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로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도연맹 집행위원회는 애초 개최 장소와 관련해 국제 정세가 좋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북한의 대회 유치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유도연맹 측은 지난해 8월 2017 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평양을 선정하면서 이 대회가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가교 구실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 대회 외에 2018년 세계 청소년 역도 선수권대회도 유치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영국 런던 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테러가 발생해서 5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먼저 보겠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와 특정 학교 법인이 관련된 추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 좀 보겠고요. 지난해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인사들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원 정보위원장이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죠.
네, 영국 수도 런던의 국회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요. 어제 오후 다목적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뒤에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의사당 입구에 있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지금까지 4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예. 범인은 현장에 출동한 무장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사건 직후 테러 사태로 규정했고요. 관련 용의자 8명을 체포한 걸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사살된 범인이 누군지는 전문 기관들이 신원을 공개했다가 취소하는 뭐 다소 혼선을 좀 빚었는데요.
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이 선전 매체인 아마크를 통해서 칼리프 국가의 전사가 영국 의사당 테러를 수행했다면서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테러가 지난 2005년 7월 52명의 희생자를 낸 런던 지하철 자살 폭탄 테러 이후 최악의 사건으로 일제히 보도하고 예. 있습니다.
사망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관 1명을 포함한 사망자 4명 외에요. 지금까지 4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요. 중상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희생자가 예.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관광객 5명, 루마니아 사람 4명, 또 프랑스에서 온 고등학생 3명 이렇게 외국인들의 상당수 예. 포함된 걸로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테러가 발생한 의사당 주변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날이 벨기에 브뤼셀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던 날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어제 22일은요. 벨기에 브뤼셀 시내 공항과 지하철역 등지에서 동시다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32명이 숨지고 320여 명이 다친 지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예.
이 브뤼셀 현지에서는 희생자 추모와 대테러 연대를 다짐하는 행사가 진행됐었는데요. 각국 지도자들이 규탄 메시지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향후 사건 수습 과정에서 협조를 약속을 했습니다.
예.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독일과 독일 국민은 모든 테러에 맞서는 전선에서 단호하게 영국 편에 서겠다고 위로를 했고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차원에서 아니 유럽을 넘어서 우리 모두 조직된 힘으로 테러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영국 정부는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다고요?
예,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인근 의사당에 있었던 이 테레사 메이 총리 주재로 긴급 안보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회의 직후에 의회에서 이 범인이 영국 국적의 남성으로 파악되고 이전에 국내 정보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메이 총리가 TV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요. 폭력과 테러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유,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면서 테러 앞에서 우리는 함께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 직전에 영국 정부가 새로운 테러 대책을 발표를 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테러 위험 등급을 심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요. 이번 사건 전날인 21일 이 중동 아프리카 6개 나라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객실 내에 일부 이 손전화와 휴대용 컴퓨터 이렇게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예.
간단한 개조를 통해서 폭발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를 전자제품을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없게 한 조치였죠.
네. 자, 이번 테러의 경우는 범인이 그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을 해서 일으켰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유형의 테러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에 프랑스 니스와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트럭을 몰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돌진하는 테러가 연이어 발생했었습니다.
예.
축제 현장에서 벌어진 당시 프랑스 테러에서는 86명의 목숨을 잃었었고요.
예.
또 성탄절과 연말 장터가 있던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는 12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과 관련된 추문 점점 더 파장이 확산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학교 법인인 모리토모 학원이 지난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인 것으로 최근 드러나서
예.
아베 신조 정부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참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예.
여기서 사건 핵심 인물인 모리토모 학원 가코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이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로부터 100만 엔, 약 9천 달러를 받은 걸로 증언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새로운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온 거군요.
네.
그런데 총리 부인이 이 학교 이사장에게 돈을 준 이유는 뭡니까?
가코이케 이사장의 청문회 증언은 오늘자 주간 문춘 최신호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건데요.
예.
인터뷰에서 가코이키 이사장이 2015년 9월 5일 아케 여사가 우리 학원 부설 스카모토 유치원에서 강연한 뒤에 아베 신조가 드리는 겁니다 라면서 기부금 100만 엔을 내게 건넸다라고 말한 뒤에
예.
나는 강연료로 준비된 10만 엔을 전달했다라고 현금이 오갔음을 폭로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보냈다는 기부금이 이 학교 법인에 전달된 배경을 일본 언론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법인이 다음 달 개교하기로 한 이 소학교, 초등학교 이름에 아베 신조 총리의 이름을 넣기로 한 점, 그리고 부인 아키에 여사를 명예교장으로 내정했던 점 등을 들어서 이 아베 총리 부부와 모리토모 학원이 좀 특별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상태라고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총리 부부와 학교 사이에 이렇게 돈이 오갔으니까 그만큼 이제 특수관계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게 이 학교 측이 나라 땅, 나 땅을 싼값에, 헐값에 사들인 그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이 아베 총리 부부와 모리토모 학원 사이에 돈이 오간 의혹들을 극력도 부인해왔는데요.
예.
학원 이사장의 이번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아베 총리가 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학교에 이 국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겁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카토이케 이사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예.
금전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 증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아직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예.
아베 총리는 추문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달 의회 증언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모리토모 학원 추문과 연관이 있다면 총리와 국회의원직을 모두 사퇴하겠다면서 정계 은퇴를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한 건데요.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오늘 가코이케 이사장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너무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쓰우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아베 총리 부부와의 금전 거래를 폭로한
예.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의혹이 분명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입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또 아베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하고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학교 법인인 모리토모 학원이요. 지난해 6월에 소학교 설립을 계획하면서 학교를 지을 땅을 찾던 중에 국가 소유 토지를 수의 계약을 통해 매입을 했습니다.
예.
땅값으로 1억 3,400만 엔, 약 117만 달러를 냈는데요.
네.
이게 감정가의 14%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예.
올해 초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베 총리가 부인을 통해서 이 모리모토 학원 측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났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사 중에 한 명인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이 가코이케 이사장의 고문 변호사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11월에서 올해 1월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인사들의 정보를 우연히 수집을 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백악관과 다른 정보기관 관리들에게 전해졌다는 건데요. 누네스 의원은 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 우려하게 됐다면서 대통령 역시 우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난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의 선거 캠프를 도청했다. 그래서 굉장히 파문이 됐는데
네.
나중에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도청이라는 말에는 여러 사찰 방식이 포함된다 이렇게 조금 누그러뜨리긴 했는데 여전히 그 도청을 했다라는 그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락 전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여러 의원 또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도청 의혹을 다 부인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하원 정보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고 확인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누네스 정보위원장 역시 여전히 도청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서 그 정보기관이 트럼프 인수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것도 이제 우연히 입수했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인수위 관계자들이 정보 수집 대상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
외국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들과 트럼프 인수위 인사들과의 대화 내용을 수집했다는 건데요. 누네스 위원장은 정보 수집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본다고 말을 했는데요. 다만 문제는 트럼프 인수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가리지 않은 채로 정보가 널리 퍼졌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코미 FBI 국장이 지난 월요일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뉴네스 의원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관한 조사나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다만 내용을 보면은 외교 첩보상 가치가 없는 정보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관의 보고서가 전해졌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누네스 의원 측에서 밝힌 게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네스 의원의 일처리 방식을 두고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위원장인 누네스 의원이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먼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요.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누네스 의원이 독립적인 조사를 이끄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남을 것인지 백악관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슈프 의원은 또 이번 일로 독립위원회의 필요성에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m입니다. 평안남도와 북도 일부 지역에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1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구름이 끼는 가운데 개성 아침에는 1도, 낮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청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0도, 삼지연은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0.5에서 2m, 서해는 0.5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경찰은 오늘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 차량 돌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로울리 런던 경찰 대테러 담당관은 런던 지역 6곳을 수색해 용의자 8명을 체포했다며 다른 지역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번 공격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울리 담당관은 또 민감한 조사 과정에서 공격범의 이름이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에서 이번 공격범은 영국 태생이며 정부 당국으로부터 극단 폭력주의 문제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테러로 행인 등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으며 공격범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29명이 병원에 입원 중인 가운데 7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전직 국회의원이 우크라이나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오늘 데니스 보로넨코프 전 의원이 키예프에서 숨졌다며 러시아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로넨코프 전 의원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반역 소송에서 증언했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지난해 우크라이나로 도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보로넨코프 전 의원이 키예프 도심에서 대낮에 총격을 받았다며 러시아 크렘린궁에 의한 전형적인 증인 처형 방식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르넨코프 전 의원 저격 당시 그의 경호원도 부상을 입었지만 범인과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 라카 탈환을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타브카 지역 인근 전선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군은 동맹인 시리아 아랍 민병대를 항공편으로 현지에 투입하고 이들이 ISIL 수중에 있는 주요 댐을 탈환할 수 있도록 화력 지원을 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아랍과 쿠르드 전사들이 포함된 자유시리아군은 이번 작전이 시리아군의 진격을 봉쇄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늘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추가 감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핵무기 감축 논의는 단지 그 수량뿐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고려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모든 핵무기를 없애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0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협정인 이른바 뉴 스타트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2018년까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 스타트를 나쁜 협정으로 규정하고 핵전력을 대폭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앙카라 주재 노르웨이 대사를 불러 지난해 쿠데타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터키 군 장교들의 망명 허용에 항의했습니다. 터키 법무장관도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며 유럽이 쿠데타 기도 세력과 테러 분자, 살인자들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언론들은 노르웨이 정부가 터키 장교 5명에 대한 망명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터키 장교들이 노르웨이에 2년간 머물러 있었으며 터키 당국은 지난해 7월 쿠데타 기도 이후 이들에게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3년 전 침몰해 승객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여객선 선체가 오늘 새벽 인양 작업을 통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밤새 인양 작업을 지켜보던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3년간 잠들어 있었을 세월호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